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뚫고 계십니다.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 4주 동안 세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주의 짧은 시리즈이지만은 각각 죽음과 생명, 성숙과 사명이라는 그러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은 물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란 것이 물이 없었으면은 이 자리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물이라고 시작할 때 그것은 어떤 물일까요? 그 물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있었던 어머니 자궁 속의 양수를 말합니다. 왜 양수라고 하는지 AI에게 물어보니까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태아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을 양막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액체를 양수라고 부른다. 그런데 양수는 크게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그래요.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주고, 그리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양수는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그렇게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태아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태아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시작이, 이온 우주의 성경에 따르면 이온 우주의 시작이 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은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혼돈과 공허를, 그 무질서를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하던 물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물로 바뀝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로 나누시고,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을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다와 땅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땅은 푸른 우물 도단하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바로 푸르른 그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더 자세히는, 그것을 더 자세히 창조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땅에 나무가 없고 풀이 한 포기도 도단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땅에 아직 생명의 기운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무가 없고 풀이 한 포기도 도단하지 않았다. 생명이 없었는데 곧 이어지는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신 후에야,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살만한 곳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생명의 시작이죠. 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물들은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뜻하기도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물은 혼돈과 공허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죽여버린 그러한 홍수,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집트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하였을 때 우리는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그 물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 지금 우리가 커서 우리는 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죠. 깊은 물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빠르고 센 물살에 휩쓰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물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인 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식이죠. 그렇죠. 세례는 바로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세례에는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세례를 baptis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baptism을 뜻하는 헬라어를 보면은 baptizo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aptizo라는 것은, 그렇죠, 물에 잠기다, 뭐 영어로 따지면 being immersed 되는 거죠.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침례교를 비롯한 어떤 교단들은 baptism에 따라서 세례라는 것은 꼭 물 속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뿌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꼭 이 그 baptism 풀이라고 하죠. 세례 받는 그 풀 안에 꼭 잠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어떤 사람은 물에 푹 잠기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스프링클 한다 그러죠. 물을 뿌리는 그러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물로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 예, 그렇게 뿌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에 푹 잠기지 않았으니까 아직 좀 부족한가요? 예, 푹 들어가야, 물 속에 푹 들어가야 진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설교 후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어떤 특정한 세례 형식이, 다시 말해서 물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물로 뿌리느냐, 그런 어떤 형식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에 잠기든지 아니면 뿌림을 받든지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혹은 세례를 받는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세례라는 의식은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뉴 라이프를 가졌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먼저 되어져야 하는 일이 있죠. 새 생명을 얻기 전에 먼저 되어져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거 바로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구절에서 주로 새것이 된 것, 새로운 존재가 된 것에만 집중하죠.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시 말해서 이전 것이 없이는 새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전 것은, 우리의 옛모습은 자꾸 애써 외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전 것, 이전의 내 모습을 할 수만 있다면 좀 새 것과 내 새로운 존재와 좀 같이 가져가고 싶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옛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좋은데,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도 좋은데, 이전의 내 모습도 좀 같이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한 것들 가능할까요? 이전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이전 것을 옛 자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 아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 것을 솔직히,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죄입니다. 복수로서의 죄들이 아니라 단수로서의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반역입니다. 그 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은 욕심이 되기도 하고 이기심이 되기도 하고 교만이 되기도 하고 증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아서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증오가 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살인이 되고 미움이 되고 탐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말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는 세상은 식량 위기가 문제야, 전쟁 때문에, 지금 가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큰일이야, 환경과 기후위기가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수적인 시각은 이렇게 말하고 진보적인 시각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근원을 찾아가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하는, 옛 아담,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죄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죽지 않으면 죄들이 사라지지 않고 옛 아담이 죽지 않으면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악이 그대로입니다. 죄가 죽지 않으면 죄들은, 복수인 죄들은 그대로입니다. 염증의 근원을 찾아서 고치지 않고 피부에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인다고 해서 낫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이전에 우리의 모습, 그것은 바로 원죄를 말합니다. 그 원죄를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옛 아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십계명 설교에서 제가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래적으로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것이래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유전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내 피 속에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에게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 조상으로부터 전달된다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원죄는 본래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원죄라는 것을 도덕의 문제로, 원죄라는 것을 윤리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원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도덕적인데, 나는 윤리적인데. 예, 원죄는 그렇게 접근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죄, 죄들이 아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자체가 그 존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내가 지금 똑바로 걷고 있다고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지금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잘 걷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걸 인생이 비유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똑바로 걷는다고 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해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100%의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세례와 더불어 시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세례와 더불어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세례를 베풀면서 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겠다? 그러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시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세례를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셨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래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이 받으시는 그러한 세례를 받는다. 굳이 자격을 따지자면, 그렇죠? 굳이 퀄리피케이션이라는 자격을 따지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서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 것과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세례 받으실 자격이 안 되는데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여기서 세례 받으실 자격이 안 된다는 건 죄인이 아닌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받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거기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죄사함에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가 영적으로 유효하다고 validate하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영적으로 validate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그냥 너 세례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자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앞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펼쳐나갈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제부터 validate 된다.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가 없지만 너희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음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일하심이 바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가, 그죠? 구원하시는 이 세례가, 예,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도 세례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의 완성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교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것이 카톨릭이든 성공회건 개신교건 뭐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데에서는 그 일곱 가지 성사 그래가지고 뭐 일곱 가지 중요한 리추얼 세크라멘트가 있지만 구교나 신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리추얼이 뭡니까? 세례와 성만찬. 그렇죠? 세례와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위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바로 성만찬이잖아요. 세례에서 시작하고 성만찬에서 완성되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3절 4절에 세례를 받아 너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새 생명 이전에 중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디에서도 새 생명, 새 것됨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례받는 순간에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완료형이죠. 우리는 세례받을 때 죽으려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는 세례받을 때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우리의 이전 것, 우리의 존재, 우리의 원죄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세례 시리즈의 첫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없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에는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크게 두 가지인데, 다른 것들은 제쳐놓고 사람들의 어떤 도덕윤리나 사람들의 가치관, 생활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주의입니다. 네, 모럴리즘인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름 내가 인생의 길을 남에게 패키치지 않고 내가 인생의 길을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르게 걷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혹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면 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덕주의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개인의 삶에서 도덕이, 윤리가, 그리고 상식이 회복되면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저변에는 도덕주의가 깔려져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그러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지를 잃어버린 도덕은 허무합니다.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뭐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만, 도덕주의와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냉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주의와는 좀 반대죠. 내가 세상이 그럴 줄 알았어. 정치가들이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거기서 거기지. 예, 내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어서도 안 돼. 그저 내가 믿는 것만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면 살면 돼 라고 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한 가지만 붙잡고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냉소적인 태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서울대 암병원의 암 전문의였던 김범석 선생이 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것에 보면은, 암으로 임종을 앞둔 형에게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동생이 마지막으로 병문안으로 옵니다. 그 동생은 몇 년 전에 형에게 2억 원을 빌려간 다음에 소식이 끊겼던 형제입니다. 형이 죽을 때가 됐다라는 소식을 알고 마지막으로 병문안을 온 겁니다. 우리가 되게 이런 장면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은 형제의 화해이죠. 형제의 화해입니다. 그러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지난 2년 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형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찾아온 동생에게 이제 임종을 앞둔 형이 형의 귀에다 대고, 아주 동생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돈 2억 갚아라. 너 내 돈 2억 갚아라. 그 병실 안에 있던 다른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랬던 말이라고 그 의사는 그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이 그 2억이 뭐가 중요할까요? 근데 너 내 돈 2억 갚아라. 여러분, 바로 그런 2억 갚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 죽어봐야 뭐 있겠나, 마지막까지 믿을 거는 그것이 돈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런 삐뚤어진 냉소주의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너 내 돈 2억 갚아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도덕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이 세상 너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 이 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왜곡된 냉소주의로도 부족합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 쾌락으로도 우리의 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도덕주의도 아니고 냉소주의도 아니고 과학이나 이성이나 쾌락, 그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과 죽었대요. 그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구원과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유혹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궁극적인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 그 이전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칭 의인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죽자고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세례의 시작과 십자가의 완성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죄와 죽음의 세력을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축복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